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우리 지지난주에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 중에 하나의 종교를 선택해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창조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새롭게 지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보실까요? 자, 당신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로운 창조물은 우리 겉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 항상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는 겉사람이 있고 이 겉사람 속에 살고 있는 속사람이 있어요. 그 속사람이 진짜 나입니다. 왜요? 이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점점 늙어가죠. 그리고 때가 되면은 이 수명이 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몸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너희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몸은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나 진짜 나는 어떻게 될까요? 예, 그렇죠. 이 몸을 떠나게 되죠. 예, 그래서 모든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의 앞에 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내 이 몸,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속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보세요. 자, 속사람이 보이십니까? 어? 겉사람만 보지 마시고 뭐 예쁘다, 잘생겼다. 이 속사람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속사람 바로 이 영이라고 하는 영의 사람 이 속사람을 새롭게 창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시 한번 해봅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 생각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누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속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가 이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옛날처럼 살았던 생각이나 그 삶의 행동을 뭐 해라?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처럼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이 속사람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 속사람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이 속사람이 태어난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말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말씀의 씨로 태어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뭘로 태어났어요? 아버지의 씨를 통해서, 그죠? 아버지의 씨가 누굴 만나서? 엄마를 만나가지고 태어났죠. 이게 육신으로 태어났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때 너는 겉사람은 육체로 태어났지만 육신의 씨를 타고 태어났지만 너의 속사람은 너의 이 진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말씀의 씨앗으로 태어났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의 씨로 태어났습니다. 자,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말씀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이 생명의 말씀의 씨를 받은 거예요. 그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뭘로 살아가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영의 양식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떡만 밥만 맛있게 드시지 마시고 뭘 드셔야 된다고요? 우리 영의 말씀인 우리 영의 양식인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영의 우리 속사람에 뭐가 되는 거예요?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뭐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새롭게 되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아까 저기 우리 육가사님이 얘기했죠. 학생들이 왜요? 그들이 이렇게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막 왕따를 시키고 왜 그래요? 무엇 생각하니까? 그렇죠. 자라나오면서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은 새롭게 돼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듣고 읽고 때로는 고백하고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질수록 무엇을 닮아가요? 우리의 속사람을 이 겉사람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 삶은 더욱더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되어졌지만 그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했죠. 누구를? 예수님을 듣고 알고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죠? 우리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계속 자라나는 것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갈처럼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다.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런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애가 태어나요? 안 태어나? 안 태어나죠. 안 태어나다 보니 어때요? 다른 방법을 썼죠. 종, 그러니까 와이프가 종이죠. 사라가 이 종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시바지로 이렇게 들여보내 첩이 되게 한 거죠.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아니다, 아니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사라, 너를 통해서 태어날 차야. 그가 바로 이 내가 축복한 씨야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서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제 100살이 되다 보니까 애를 낳을 환경이 못 됐죠. 여자는 폐경기가 됐고 남자도 이제 힘이 다 빠졌어요. 도저히 이게 자식이 태어날 만한 조건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100세 넘어간 할머니가 애를 낳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하고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어때요? 정말로 잉태를 하게 됐죠. 아주 소문이 파다해요.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벌써 우리 몇천 년이 지난데도 이 소식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을 아직도 전하고 있어요. 이야, 얼마나 큰 기적이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 자녀가 태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는 바로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새로운 비전, 거듭난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삶의 실제는요.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은 뭐예요? 뭐 심판자. 심판자 얘기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예요? 시기하고 질투가 많으신 분. 또 하나님은 어때요? 막 진노하시는 분. 우리가 너무나 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 누가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누구예요? 물어보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고 나타내셨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사랑을 모를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고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많대요. 그렇죠? 그런데요. 누구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악한 이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마 다들 그럴 거예요. 아, 저놈은 죽어야 되지. 근데 이 죽어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죽겠다고 나설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뭐예요? 뭐 어린아이나 선한 사람이나 뭐 착한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어때요? 아유, 저 사람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였을 때?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심판의 자리에 있고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 나를, 허물 많은 나를, 수치와 더럽혀진 것이 많은 그러한 나를 하나님은 뭐 하셨다? 사랑하셨어요. 우리 옆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아십니다. 이러한 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기 다 있지만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다고 그걸 뭐 다 내놓고 뭐 다 얘기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 나의 수치, 나의 부족함, 우리의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표현이 뭐였어요? 바로 독생하신 아들, 자신의 품 안에 있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으로. 모함으로요? 우리 가운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다시 한번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증, 증명하셨느니라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가족관계에서 볼 때 나와 저기 내 자녀죠. 친자녀를 죽임으로 죽음에 내어주고 옆에 있는 친구를 살려낸다는 것.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선택과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만큼 얼마만큼 내가 귀하고 소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아들은 결국은 하나님은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결국은 자신 스스로의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 누구를?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뭐예요? 생명값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진짜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알았습니다. 바울은 어떤 존재예요? 성경에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냥 뭐죠? 예수님에 대해서 막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알지?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셨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게 하셨어. 라고 막 선포하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제자들이. 그랬더니 그 사실을 듣고 뭐예요? 그 사실을 듣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던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저것 봐라 저것 봐라 하나님을 신성모독한 사람을 저것들이 막 전하고 다니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뭐하기 위해서 다 잡아다가 그냥 감옥에 가두고 잡아다가 그냥 죽이고. 왜? 그때 당시는 어때요? 스데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뭘로 했어요? 돌로 그냥 막 쳐 죽였단 말이에요. 네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 예수님은 그냥 막 사람들이 돌로 쳐 죽.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사도 이 바울이란 사람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막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수님 믿는 것들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막 가는 길에 그때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그때에 이 빛이 임하고 그 사울이 바로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워서 떨면서 봤더니 다른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들어요. 혼자만 듣는 거야.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냥 죽이러 다니는데 그 네가 핍박하고 네가 죽이려 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깨달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위대한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닫고 거기에서 참회를 하고 그때부터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옵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우리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할렐루야. 우리 박광기 선생님,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걸 늘 기도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그것을 우리가 첫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신가를 아는 거죠. 그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그분이 바로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아는 것. 오늘 이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나는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속성이신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신 그분이 사랑을 보이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는요 그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자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로마서 5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할렐루야. 자 우리 축복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 옆사람 모시면서 당신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왜 부어줬을까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지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라고요.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분의 생명, 우리 안에 주신 생명이 밖으로 바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 뭐예요? 네?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사랑은 아픈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 정성 집사님은 공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생명을 주기 때문에 공 집사님이 저렇게 늘 행복해하죠. 그죠? 집에 들어가면 소파에 딱 앉아서 정 집사 물 한 잔. 생명을 주는 사랑으로 물 한 컵 떠다가 뜻이 없어서. 그러면서 말해요. 응? 정집사가 주는 물은 마시면 목마르거니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고요. 그 사랑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 보여지고 나타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그 사랑은 뭘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다 여러분 찬양하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물에 이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할렐루야.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시기하지도 않고 성내지 않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항상 사랑을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맛있는 밥을 섬김을 받는데 나는 우리 이정희 선생님이 참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네. 무엇을? 사랑의 흐름. 여러분 또 매주마다 상추도 맛있게 먹잖아요. 이것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단순히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그 사랑을 무엇으로? 심고 거두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우리 정성 입사님도 요즘에 사랑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저쪽에 밭에다 하나 심어놨는데요. 지난번에 저기 제가 저 밖에 갔다가 봤는데 밭에 갔더니요 상추가 꼭대기 요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그 한 줄이 여기서 저까지 되는데 갔더니 꼭대기 요만큼 요만한 것까지 다 따갔어요. 그래서 그때가 물어봤더니 두 통을 따갔는데 이제 저기 뭐야 정선 입사님 그래도 한 통은 놓고 가야 되잖아요. 공주사님 다 가져가. 근데 그거 갖다가 뭐 하냐니까요. 병원에 동료들, 거기 계신 분들한테 그거를 다 포장해가지고요.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뭘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믿어주고, 존중하고. 왜? 우리는 사랑을 따라 행하는 자들입니다. 보통은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관계 속에서 의무감에 할 때가 많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위치나 자기의 의로움을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자기의 위치, 내가 그래도 아이고 나이가 먹고 내가 어른인데 이거는 해야지. 아니면은 내가 나이가 어리니까 이거는 해야지. 아니면 내가 이 위치 이 정도는 또 받았으니 이건 이만큼 해야지. 아니에요. 우리의 동기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성적인 감각이 먼저 막 기능하려고 하잖아요. 그것보다는요, 내 안에 있는 내 속을 들여다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 사랑의 흐름은요, 때로는 섬김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질을 주는 걸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흐름은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흘러가고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려고 해요. 왜? 생각해보세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 아들을 죽이기까지 자신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 마음,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얼굴 보세요. 자, 그 마음을 한번 보세요. 어때요? 사랑이 보입니까? 보이죠? 아, 우리 박광기 성도님이 요즘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는지요. 얼굴이 꽃이 폈어요. 어제도 제가 잠깐 뵀는데요. 제가 막 어제 저기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뵀는데 얼굴이 갑자기 딱 오버랩이 되는 거 언제? 예전에 그 얼굴하고 근데 얼굴이 꽃이 피셨어요.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으니까 꽃이 피더라고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요. 그 사랑이요, 그냥 충만하게 흘러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려고 하는가.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행동으로, 때로는 우리의 말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섬김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열매요. 하나님께서 주신 또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은요, 갈릴리 호숫가가 있어요. 그렇죠? 갈릴리 호숫가선 저 헬몬산으로부터 이렇게 물이 흘러와서 호수를 이뤄요. 그 호수에는요, 고기도 많죠. 그죠? 고기도 많고요. 근데 그 물이 흘러가서 맨 끝에 있는 쪽으로 모이는데, 거기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잘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오셔서 보이셨잖아요. 사해바다. 사해바다는 뭐예요? 죽음바다. 왜? 거기에는요, 염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그런데 거기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 소금바다의 머드. 예, 미네랄이 풍부하고 그 피부에 좋아요. 그래서 가면은 그 사해바다 들어가서 그냥 그 진흙 가지고 막 떡칠을 이렇게. 얼굴도 빠르고 여기도 빠르고. 왜요? 미용에 좋으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거기 사해바에서 나온 비누, 미네랄 비누 같은 게 유명해요. 피부에 좋아서. 근데 그 사해 바다는 뭐예요? 죽은 바다.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죠. 염도가 높아서 수영 못하는 사람도 뜬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런데 그 바다는 뭐예요? 더 이상 흘러가지 않아요. 그냥 고여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고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랑은 뭐 해야 돼요? 흘러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서 나타나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흘러갈 때에 풍성해집니다. 흘러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인내하고 때로는 사랑으로 용서하고 때로는 그 사랑으로 축복하고 또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새로운 피조물은 바로 이 사랑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자, 우리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예. 자, 사랑 가운데 존중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나를 죄인 되었을 때는 뭐예요? 자격이 안 됐을 때잖아요. 자격이 안 된 그 존재를 존중했고 긍휼과 자비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걸 아시고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자신의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것이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 새로운 계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이고 이것이 계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사랑을 나타내셨고 사랑을 흘러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감정이 먼저 동요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용서하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 때로는 상처받는 일. 사실은 살아가다 보면 말로써 그렇죠? 그냥 상처받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억울한 감정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는 감정이 먼저 동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내 안에 부어져 있는 이 놀라운 깊이 있는 사랑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흐름을 따라서 용서하고 축복하고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도 우리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그 뭐죠? 다섯 가지 그 사랑의 언어 제목이 있죠? 네. 뭐 사랑의 언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언어가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가끔 이제 보니까 그래요. 우리 저기 뭐야, 그 상담 프로그램을 좀 가끔 보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한 사례가 나왔는데 어떤 저기 아내분인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너무너무 막 힘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근데 남편은 왜 그러냐? 남편은 그냥 너무너무 청결한 거예요. 너무너무 깨끗하고 청결해서 이 어지럽혀지는 걸 못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뭐냐면 자신의 이 검사를 위해 자신의 가족들이 최고예요. 그리고 아내도 너무 사랑해요. 근데 자신의 가족이 최고고 자기를 위해서 그분의 사랑의 방법은 뭐냐면 가족들이 기가할 수 있도록 질서정연하게 만들고 이걸 깔끔하게 막 치워놓는 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아내는 어때요? 그것이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남편의 눈치가 보이고 그것 때문에 그냥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이혼까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아내는 그런 것이 남자가 준다고 해서 그게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받아들이는 뭐가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많이 줘야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선희 씨사님. 검사님, 돈을 많이 줘야 돼요. 왜? 나는 돈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거든. 입으로만 뭐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른 거지 아니오. 뭐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뭐예요? 돈을 받을 때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아, 난 돈 필요 없어. 꽃 한 송이 받으면 어떤 사람은 어때요? 그냥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행복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죠. 근데 이 언어를 우리가 이해함으로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사랑이 뭐예요? 연합돼서 이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 살다 보면 내 중심으로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눈을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또 이 사람이 뭐 느끼는 것, 이것에 대해서 조금은 뭐 할 필요 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뭐가 나타나요? 예, 이 사랑의 화합과 연합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좀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랑의 흐름을 따라 살아간다. 이것이 내가 사는 삶의 방법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나타내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 모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릴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 풍성히 부어주신 사랑의 은혜를 내가 더욱 알길 원하고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인정받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았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진노와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통해서 나를 존귀한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불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랑을 따라 흐름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있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줄 압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사랑이 배가 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에 더 큰 사랑으로 돌려받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충만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높이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